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침례 요한이 행한 사역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과감히 더 낮은 곳을 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본질적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닥쳐 고난을 힘겨워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 문제의 답이 되어주셔서 행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년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24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 곳 주 예수
우리 다음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도 진짜 고생 많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한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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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런 짐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살아주시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신 생명의 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의 모양대로 버티고 견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애환으로 눈물로 점철된 시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의 간극과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분노와 상처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의 질그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안목에 가려 은그릇 금그릇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못난 자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겨진 그릇의 용법과 용량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향하는 비난과 정죄에는 꺼리낌이 없고 자신에게는 한량없이 관대하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의 지엽적인 부분과 자의적 해석이 나의 기질 성품과 결합되어 마치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국한된 믿음의 잣대로 남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을 믿지만 거기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이 겸비된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 살다가 우리의 한계 속에 수많은 의심과 방황이 우리의 생의 기로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결심과 결단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우리의 얕은 정신 승리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대로 임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로 임하신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흘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처소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출애굽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배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되새김질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금자리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좀. 네. 앞쪽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금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앞에 아직도 한 10자리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내년에 어떻게 묵상 소그룹을 인도할지를 나눴는데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목회부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예배랑 찬양대회도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참 풍성하게 가져갔습니다. 총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아이들, 키즈 아이들도 유스 아이들도 한 사람당 한 5개씩은 받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날 오후 11시에 예배가 있을 텐데 9시부터 8층에서 오뎅과 물떡꼬치를 준비할 예정이니까 와서 따뜻하게 좀 같이 먹고 또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는 마음 편지라고 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이나 또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일들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나 또 사랑 고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좀 편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보겠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연을 뽑아서 함께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당사자들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면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해줄지 그건 저희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승급식이 1월 첫 주 온가족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생으로,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부로, 중고등부 졸업하면 이제 청년부로 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소개하고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상중에 계신데, 삼남녀전도 사랑방의 김문수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이청년부의 강유리 자매, 김정은 사모님 둘째 자녀 되는 자매님이 1월 4일 날, 내년 1월 4일 날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관심과 또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를 분실하셨어도 괜찮으니까 저희 카톡으로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섬기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봉사부든 찬양팀이든 하시는 거 계속 이어가시더라도 한 번 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성경 광고입니다. 1년 1독 신청자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30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삭축기 구제 연보 안내입니다.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했던 유초등부 아이들의 바자회 수익금과 지금 이렇게 또 구제 연보한 것 모아서 몽골의 선교사님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나라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전에 방문하셨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도난을 당하셔서 노트북 없이는 사역이 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구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더 없는 것 같고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목사님 헌금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함으로 앉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사역의 길, 종의 길, 섬김의 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소외되고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미리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 송구영 신예배 때도 뵙겠지만 못 오실 분들도 계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이제 그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뜻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지난주에 이어서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볼 건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전 유대 전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제 침례 요한을 감시하려고 하자 그들을 향한 거의 독설에 가까운 설교를 침례 요한이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여러분들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네, 침례 요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나옵니다. 그 행렬이 끊이지 않아요. 침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꿇어 엎드리고 침례를 받아요.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소수였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먼저 침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집에 가야지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더 또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침례는 이쪽에서 받습니다. 안내도 하고 또 섬기고 뭐 이런 행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침례 한꺼번에 강에 못 들어가니까 잠깐 여기 대기하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시오.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나름 이런 순번을 정하고 침례를 돕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침례 요한의 회개, 그리고 침례 요한의 침례는 전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요단 강가로 나와서 물에 잠기는 장관을 이루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는 제가 회심한 날이 기억이 나요. 제가 회심했던 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거기 목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 경배와 찬양 있었어요.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가보셨던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시겠어요? 그때 같이 계셨을 수도. 네.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목요 집회를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고 참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 목요 집회에 대한 뭐 갈망이 있었거나 갈증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갖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생전 처음이었고 별 생각 없이 집회 장소, 그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딱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전이 이렇게 약간 극장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무대가 있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자매님들 가까이 안 보이니까 천사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워십을 하면서 막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 탁 이렇게 인도를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막 이 마음에 짓눌리는 어떤 심령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엎드렸어요.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바닥으로 꺼질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왜 눈물과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 저를 짓누르는 무게감 때문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집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2시간 정도를 저는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 모든 몸에 진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5입니까? 15살짜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뭐 그 전에 지었던 15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뭐 회개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엎드려서 저의 어떤 삶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제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밀려오는 좌절감과 서글픔, 고통 이 죄인됨의 절망에 짓눌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어떤 지식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회심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각.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상한 심령이 내가 되었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주도하는 회개 운동은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엎드리고 무너지고 다리가 풀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고 그러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쇄신의 일들 그런 분위기가 그 침례 받는 요단강가에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이 있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보내셨어요. 무명의 예수님,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한 청년이 지금 발걸음을 이 한창 침례를 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침례를 베풀라. 이 요청에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렸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 그러니까 여러 번 재차 완강하게 말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류를 한 겁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사실 지난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무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제가 여러분 불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말론적인 침례, 종말론적 회개, 곧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는 불의 심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 완전 파이널 라운드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침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기술한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침례를 주다가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길을 터드리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시며 물에 들어가시니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Let it be. So now. 이제 허락하라. Let it be. 노래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아무튼 허락하라. 네가 침례를 주고 나는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하니까 요한이 그제서 수긍하고 허락해요. 완강하게 거부하던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이거예요. 이 말의 뜻.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요한은 그 즉시 수긍하고 침례를 허락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을 이루다 할 때 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요. 구약 성경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상태, 곧 하나님 주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여 거룩을 이룬 상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조건을 다 갖춘 상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순종하는 상태, 그래서 디카이오슈네를 형용사로 말하면 의로운 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난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시기 합당한 의로움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의, 이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이 구도가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간의 온전한 자각이에요. 제가 아까 엎드려지고 회개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회심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의를 이룬다 할 때 이루다는 플레로라고 해서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16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앞서 1장, 2장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 성취되다. 이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룬다고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는 인간, 죄인이고 타락하여 의를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다? 침례를 받는 것이다. 침례를 주어야 합당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의를 이루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 첫 번째가 침례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16절 상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잖아요, 우리. 침례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교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뱁티스트. 들어보셨어요? 뱁티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뱁티스트. 우리는 뱁티스트예요. 이제 침례교 신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 뭐, 순복음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전 세계에서 장로교 인구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10%요? 택도 없습니다. 2.5에서 3%.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거의 지배적이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장로교회가 장자교도 아니고 개혁주의, 여러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침례교 인구 11에서 12%. 감리교는요? 한 4%. 장로교는 꼬랩이에요. 순복음, 오순절 많아요. 거기도 8%, 9%. 성공회가 제일 많긴 하죠. 거기는 뭐 이제 태어나면 성공회니까 영국은. 그죠? 그럼 빼고 개신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의 성소하는 사람들의 인구를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남침례회에 있는 그 이제 바이블 벨트 밑에 있는 교회들 거의 뱁티스트입니다. 그냥 미국은 교회가 거의 다 뱁티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듣보잡 침례교회에 와서 어떡하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를 뱁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밥티조라는 헬라어에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준다 할 때 세례라는 것은 물을 뿌리다. 그렇죠? 물을 적시다. 이 때문에 란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달라요, 단어가. 여기서는 마태가 밥티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물에 잠긴다, 잠겼다가 나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거기서 올라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이 예수님의 침례를 따라서 물을 간단히 머리에 찍어 바르거나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목사님 형식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침례가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정결 예법이 있었습니다. 뭐 집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광야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나 뭐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그 아침에 목욕처럼 물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내 죄를 씻고 율법을 어긴 것들을 이렇게 씻고 하는 그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씻어내는 거, 죄를 씻어내는 거. 근데 이 침례가 그러면 정결 예법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때 완전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아예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그전에는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도 하고 뭐 손도 씻고 이런 정결 예식을 했는데 물에다가 완전히 잠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물에 잠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다른 걸까요? 자, 이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의 침례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게 자꾸 궁금해져야 됩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고 거기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한 이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1번, 죄를 용서받았다. 2번, 아니다, 용서받지 못했다. 1번 손듭니다. 하나, 둘, 셋. 2번, 용서받지 못했다. 하나, 둘, 셋.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3번 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네, 솔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손 안 드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요한의 침례가 죄를 용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은 침례를 주었지만 그것은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침례는 미완성이다. 요한의 침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요한은 침례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침례라는 것의 의미가 발생하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든 침례든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그 의를 성취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 거듭남, 중생이 없이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이 우리 행신 침례교에 오셔갖고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든 간에 그 영혼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일이 없이는 실제로는 죄의 용서, 구원의 의의를 이루는 것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전, 예식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예수님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침례가 밥티조, 물에 잠기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굳이 물에 잠겨야 되는가? 단지 물에 씻는 정결, 물에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만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까? 죽음으로서만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고 죄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고 통회하거나 뉘우치거나 행동을 돌이킬 하나님께로 삶을 완전히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 의의를 가지신 분이 침례를 받으셨다. 쉽게 말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물속에 잠기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시작한 미완의 침례를 완성하는 행위이며 의의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침례를 주어야 하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잠기셨다. 누구를 대표해서요? 이스라엘.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요?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의 행위는 자기 백성, 곧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침례를 받고 죽어야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물에 담가라.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 침례식은 다른 표현으로 왕의 대관식, 예수님이 출사표를 던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침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생 이제 남은 생애를 사시면서 하실 사역의 모토요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침례를 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물에 담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나를 죽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여기에 첨언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쭉 침례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구름 기둥의 보호를 얘기하고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바다에서 지금 침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율법과 유대인의 예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그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다가 더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죠. 빠지면 죽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다가 모세를 통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댄스를 추면서 흥겨워하면서 건넜을까요? 아싸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다 하면서 막 하나님 땡큐 하면서 건넜을까요? 어머 저기 고래 있어 물고기 있어 이러면서요? 그랬을 리가 만무합니다. 언제 물이 다시 그들을 이 물길을 내서 지나가고 있는 이들을 이스라엘을 다 덮을지 모르고 뒤에서 언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칼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불안의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목숨을 건 상황, 오로지 이 바다가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붙들고 계셔야만 하는 이 상황을 침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례 요한의 회개 운동과 그것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대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곧 새로운 출애굽 또는 출애굽의 궁극적 완성.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나와 침례를 받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사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심판받게 된 이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침례받음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을 하는 첫걸음, 그것이 우리가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죠. 여러분, 과거에 침례교회가 침례를 줄 때 그 침례교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그 침례교회가 시작됐을 때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에게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다, 침례식을 했다 그러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침례도 몰래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국교회, 성공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해. 우리는 진짜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를 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재침례, 그러니까 재세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반동분자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침례를 줬냐면 밤에. 달에 구름이 쫙 가려졌을 때 강가로 나가서 다 벌거벗고, 목사는 이제 거길 자주 왔으니까 이제 꼼꼼하지만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성도들이, 침례받은 성도들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있으면 거기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식을 행하고 나온 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뭔지 모르세요? 손가락 자르고, 너와 나는 이제 형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혈서 쓰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배신하면 죽음밖에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침례라는 것이. 곧, 함께 죽음을 넘어선 공동체. 함께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공동체로서의 운명, 새 출애굽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침례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절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어요. 그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소리가 들린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침례받은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날마다.
날마다.
깨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하늘이 열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곧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거는 계시가 임하거나 뭐 마지막 때가 되거나 이제 절단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기 복음서에 이 하늘이 열리다를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갈라졌다. 찢어졌다. 깨졌다. 즉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의 것들이 이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시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다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거듭남, 아노센, 중생,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뜻이지만 또 어떤 뜻이 됩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처럼 하늘이 진동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에요. 우리 개인의 하늘, 우리 개인의 틀이 부서지고 깨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물체, 물질. 근데 다이아몬드는 뭘로 세공합니까? 다이아몬드로 세공하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세공해요. 깨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대퇴부? 사람의 대퇴부가 철근보다 강하대요. 안 깨집니까? 깨져요. 이것도 깨져서 기부서 하죠. 물체나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든 깨져요. 그럼 뭐가 제일 안 깨지는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생각이 정말로 강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 이해심이 많다. 그 뭐예요? 내 차원에서 이해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가 되어야 이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난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돼.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죠? 부모님께 많이 들으셨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죠. 이해가 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말을 했거나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될 만하게 행동했거나 내 차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어야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생각의 틀, 완고함, 고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이상한 나의 오름, 자기 의의도 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도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의인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부서진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놀랍게도 회심하고 거듭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은 바뀌었지만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깨십니다. 깨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살살 저요 이게 좀 이렇게 잘 설명하면 좀 알아듣거든요. 저요 천천히 설득하시고 제가 경험으로서 하나님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저 얼마든지 그렇게 살살 해주세요. 그거로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흔들고 깨고 부수십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의 틀이 깨지면, 내 경험의 틀이 깨지면 내가 완전히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생각을 깨시려면 죽어야 합니다. 좀 아파도요, 그 생각이 먼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수술대의 칼, 메스에 비유되곤 합니다. 배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느 때에는 천둥같이 임합니다. 어느 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난 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 어떤 울림과 감동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찾아옴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F인데 하나님 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말씀, 지성을 통해서 날 또 깨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첫째 하고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깨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10년에 한 번 일어나면 안 돼요. 자주 일어나야 돼요. 자주.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묵상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한 20명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73분이 오셨어요. 73분. 저희들까지 해서 그냥 이 안에 있었던 사람 한 1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70명이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 사역자들하고 그 다음에 번호 뽑기를 해갖고 묵상집을 주고 그 사람한테 나눔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12명 정도가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쭉 읽으면서, 오늘 내가 좀 다른 걸로 먼저 정할 걸 그랬나 싶게, 본문의 적용이 너무 좀 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적용 아닐까? 사람들 다 이 얘기 하겠네? 근데 여러분, 12명이요. 전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천사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챗GPT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얘기를 하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귀담아서 듣는 이 예배당 안의 공기.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처럼 이렇게 엄한 표정이 아니고 귀가 열린 표정인 거예요. 귀가 열리고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공기가 이 안을 가득 채우더라는 거죠. 모두가 집중해서 이 상대방의 작은 나눔을 듣는데 거기서부터 내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주. 다시요. 자주.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의 진지한 속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 깊은 진심이 담긴 생각을 들을 때, 그리고 그걸 수용하기 시작할 때, 공감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이 그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진짜 멋있는 어른은요, 어린 아이와도 대화를 합니다. 가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리고 들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에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눈을 반짝이고 귀를 열고 오늘도 내 생각의 하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수고 깨뜨리실지를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들음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생각이 매일매일 깨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자기 장인들이 모양 비율 약간만 이상하고 그림 약간만 이상하게 나와도 어떻게 해요? 바로 깨트립니다. 그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가차없이 부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라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 생각을 깨실 수 있어야 돼요. 가차없이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대충 개밥그릇으로 쓰려고 빚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 깨지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깨지십시오. 옆 사람의 이야기를 제발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합니다. 내가. 이거는 따라해 주세요. 이것까지도 하기 싫으세요? 네. 내가 명작이 될 때까지 깨주세요. 옆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망치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차 없이 두드리고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빚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깨졌어요.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그걸 다시 다듬고 빚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어머 피부가 탱탱하네. 10년 전 사진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시는 거 어때요? 어머 내가 이랬구나. 어머, 날씬하네. 막 이러고 머리도 저도 머리 이렇게 10년 전 사진 보면 머리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어머나 머리도 색깔이 멋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0kg 정도가 쪘거든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슬림했습니다. 아주 늘씬했어요. 그냥 모든 옷을 입어도 태가 났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생각하면 오늘 생각하면 그때가 그립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떤 생각합니까? 아우 징글징글하게 안 변했구나. 나 왜 이렇게 안 변했지? 나 왜 이렇게 그대로지? 아니 왜 상태가 더 안 좋아졌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너 반말로 하세요. 너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실 때의 얼굴이 아니세요. 그거 아십니까? 시험했어요. 여러분 처음 오실 때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 공동체에 깃들고 하면서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고 살도 붙으셨고 하도 서로 이제 간식 많이 쳐 드셔갖고 모여서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소망 없는 인생 같고 난 도대체 언제 변하나 언제 성화되나 왜 이러나 머리를 쥐어뜨는 날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머리 쥐어뜯으면서 상한 심령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이 어때요?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성령이 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비둘기가 가진 어떤 상징성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의 상징입니까? 이건 뭐 공식입니까? 평화, 피스, 비둘기, 피스. 근데 성경에는 피스가 아니에요. 비둘기의 상징이. 성경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연약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재물, 값싼 동물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데 이 비둘기처럼 흔하디 흔한 연약한 비둘기처럼 임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비둘기는 성경에 보니까 연약함과 온유함과 순결의 상징이에요. 또 랍빈 문헌에 이렇게 보니까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창조를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때 이거를 랍빈 문헌에 뭐로 되어 있냐면 수면 위를 진동하며 비둘기가 알을 품듯 이 세계를 품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계가 새롭게 재편될 때 나뭇잎을 물고 온 희망의 상징도 뭡니까? 이 비둘기, 새로운 창조의 상징.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함,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곧장 이 비둘기와 같은 온유, 순결, 새로운 창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자주 오해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네르기. 뭔가 목사님이 안수 막 세게 누르면 어때요? 막 불이 임해갖고 막 치유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으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때요? 이루어내는 자연강장제 막 이런 거. 레드불 이런 거 먹으면 때 막 팡 번쩍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성령을 이 세상을 누를 수 있는 어떤 파워 누가 봐도 압도당할 만한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파워풀하고 막 능력이 있고 뒤집어지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온유, 연약, 순결, 재창조의 손길이라니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실 때 염두해야 되는 삶이 바로 온유와 순결, 그리고 날마다 빚어지는 재창조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한국교회는 여기서 실패해버렸어요. 예수 믿어서 성령이 임해서 잘되는 기복, 성령이 임해서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성공해버린 어떤 간증들, 이런 것들에 취해버렸어요. 어느새 성령의 능력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교세를 확장하면 우리는 그것이 능력 있는 성령의 종의 목회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그 이면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그리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교회 내의 윤리의식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뻔한 죄를 지었는데도 두둔하고 감싸면서, 어때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기득권들을 통해서 얼마나 뻔뻔하게 자행됩니까? 어떤 이름으로? 은혜로 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소외된 자들은, 억울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답 나오죠? 강한 자들, 권세자들, 위선자들, 기득권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오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어떻습니까? 약자들을 짓밟고 강자들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의 증거요? 성령께서 떠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부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한 신자는 결코 무례하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가진 신자들은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지닌 신자는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천박한 기독교예요. 성령을 지닌 신자들의 기품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고결함과 아름다움과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강함으로 날마다 남이 아니라 자신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교인 수의 부흥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어짐,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온유와 순결함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섬기는 것입니다. 네, 아멘. 17절 본문을 다시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 침례식의 마지막 방점은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마태는요, 여기에 두 구절, 구약의 두 구절을 이 성취하는 본문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서로에게 막 그죠? 너 네가 아들이고 아 난 딸인데 막. 근데 이게 자기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아 주님께서 나를 낳으셨구나, 내가 자녀구나 그렇게 받으셔도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출발선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자기 아들을 확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야, 예수님 대관식. 그래, 하나님께서 딱 뒷배로 밀어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은 딱 출발하는구나. 근데 마태는 이 음성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구절을 또 하나 연결시킵니다. 기뻐하는 자라. 목사님, 기뻐하는 자가 왜요?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예언 성취로 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돼 있죠? 이 구절의 성취인데 이 이사야 42장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종의 노래. 예수님은 수난받으실 거고 고난받으실 거고 채찍질당할 것이고 그의 허물은 우리의 상함이고 막 이런 어떤 그 종의 노래들이 쫙 나와요. 네 편. 근데 그 첫째 편이 시작되는 본문 첫 절이에요. 이 종의 노래 전체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심을, 고난받으심을, 순환받으심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종이 되는 아들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종되고 노예가 되고 순환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다음 주에 볼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에게 나가서 시험당합니다. 쫄쫄 굶고 아주 힘든 시험을 당해요. 40일을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이끄십니까? 1절에 보니까 성령께 이끌리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험, 고난, 십자가,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이 역설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그를 위한 고난도 거기 담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쁨을 줬으니까 너 고난당해라가 아니라요.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너 그 고생을 해라가 아니라요. 그 고난이, 그 순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이번 주 금철 오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 자리로 가보세요. 종으로 섬기는 일,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 사랑이 부리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로 채운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적인 말입니까? 바울이 나는 너무 싫은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 비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가 제자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자도를.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고 낮아지신 예수의 정신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종이 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에 다소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 어떻게 보면요, 쿨한 교회, 세련되고 트렌드에 적합한 교회처럼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오고 분위기 좋고 따뜻하고 상식적이고 소통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고 좋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 참 다니기 좋은 교회다라고 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경험했던 다소 권위적인 문화, 불합리, 비상식, 열정페이를 내면서 헌신을 뜯겼던,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교회 봉사를 해야 했던. 그래서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이제 사역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연신? 봉사자들을 모집하느라고 뛰어다니고 막 전화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고 눈 피하고 전화 안 받고, 사역자 다 결정된 다음에 목사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헌신을 강요하고 사역을 막 시키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쿨한데 세련되었고 상식적이고 또 너무 서로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데 서로에게 실질적으로는 헌신하지 않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우는 동력으로서의 제자도는 없는. 좀 땀내나고 피곤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봐야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피하는, 눈물 젖은 섬김을 꺼려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사역 지원서를 받는 것을 보고 또 제가 그걸 쭉 봤어요, 한번. 근데 사역 지원서가 이만큼이 있어요. 종이가 두껍습니다, 한 장이. 그래서 좀 이렇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인원이 늘고 재정이 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 9년 있었잖아요, 행신교회. 부목사부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교사 지원을 1년 내내 받았어요. 근데도 한 명도 헌신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물론 그때의 사정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깨시고 빚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이제 사역을 할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고 또 교사로 헌신되는 인원들 이렇게 쭉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중점을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헌신된 인원 톡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몇 명이 톡방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사, 뭐 예배팀, 이제 지원팀 이렇게 해갖고 30명이 넘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만명 교회입니까? 천명 교회도 아니고. 적잖아요, 인원 자체가. 근데 30명이 교사로 지원했어요. 애들 숫자하고 비교할 만큼. 한 명도 지원 안 했었다니까요, 그전에는. 저 이번에 전화 돌리고 교사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같이 하시기로 이렇게 했어요. 30명이 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각지대 어디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저 아이들 우리처럼 예배 못 드려요, 애들. 환경도 안 되고 분위기도 안 되고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마음과 사역을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이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역 지원서를 받고 교사 모집을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 섬기는 일, 사역하는 일에 대한 성도들의 관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는데 아니요, 절대로 저는요. 저는 다시는 그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전에 교회들 예전에 뭐 사역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에서 뭐 봉사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못 꺼냈어요. 혹시 집사님 아니요 선생님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이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시간을 내는 일을 기뻐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은혜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 그 종된 헌신을 두고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기뻐하는 자라. 이거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가 기뻐요, 기쁘기는. 아들이 죽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사역에 헌신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다. 이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사역에 있어서 참 힘들고 곤고한 날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장례 지금 상중이고요, 하나. 그리고 우리 독거 어르신 봉사하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교회를 다니셨고 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봉사부장님 통해서 저한테 와서 장례를 좀 집도해 줄 수 있냐고. 가야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성탄절 25일 1시. 저 25일 1시에 장례 예배 집도하고 온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막 하는데 저는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갔다 와서 아침에 장례식장 갔다가 점심에 결혼식장 갔다가 저녁에 다시 장례식장 가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마음이 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울감이 가득하고 조울증 같은 사람들 보면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 이거 하드하다 너 하드코어다 너무 목사직은 이런 일들이에요. 설교 한 편을 짜내는 것도 어때요? 뼈가 사가버리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므로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좋아서 합니다. 기뻐서 해요. 이 일만큼 저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목사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목회가 직업이고 생계수단이었다면 저는 이만큼 월급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월급 주는 일 진작 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가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저 같은 사람까지 만나... 아니, 성도님 만나는 게 제 일이에요. 저한테 신방 와달라고, 저한테 밥 먹자고, 저한테 상담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저를 그냥 목양실에 혼자 두지 마세요. 내년엔 더 많이 찾아주세요. 사역하다가 확 죽어버리게. 저는 목회가 재밌고 기쁘고 행복해요. 물론 그 안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때려쳐버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나도 기뻐하는 역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이 생겨나고 좋은 관계들이 엮여지고 그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 이 섬김의 일, 종이 되는 일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깨집시다.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깨집시다. 깨집시다. 이거 띄워주지 마세요. 안 띄워도 됩니다. 자, 같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깨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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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주세요.
깨주세요.
자, 빚어집시다.
빚어집시다.
섬깁시다.
섬깁시다.
깨지고 빚어지고 섬기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과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깨어지고 성령으로 빚어지며 날마다 때를 따라 종이 되기를 섬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행신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